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치고받고 싸운다거나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분을 내면서 싸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스포츠 경기에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스포츠 경기에 사용되던 용어를 즐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도 이 달리기 경주에 사용되었던 어휘였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4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이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던 이들은요,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은 마치 스포츠 중계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힘들게 숨을 가삐 쉬면서 자신과 투쟁하며 때로는 이를 악물고 결승선을 향하는 마라톤 선수의 모습이 그려졌을 테지요. 이렇듯 바울이 스포츠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까닭은 인생이 그만큼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 스포츠를 보면서 인생의 축소판이다. 기쁨과 좌절과 투쟁과 눈물, 뭐 인내. 이런 요소들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멀쩡히 잘 뛰던 선수가 갑작스레 부상을 입고 교체되기도 하죠. 뭐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덜컥 이렇게 뭐 병을 얻기도 합니다. 달리기 하다 보면은 이제 그만 좀 쉬고 앉아 좀 호흡을 가다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링 위에 오른 권투 선수처럼 얼굴이 이 피투성이가 돼도 아픈 줄 모른 채 싸움에 열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시합이 끝나서야 이 자기 몸에 생긴 멍자국들이 보이듯이 생의 순간에도 그토록 치열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이 스포츠 못지않게 역동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꼭 이런 역동성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역동성 속에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무언가 그 확실치 않은 거거든요. 역동한다, 움직인다는 것이. 삶의 불확실한 부분들이 가져오는 불안을 이용한 상품들이 대표적으로 그 보험이라든지 연금과 같은 제도입니다. 그런 이 불안의 요소들을 사회적인 제도로 다소간 해소시켜 보고자 하는 인간의 그 고안물이지요. 물론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회의 문제들을 완화시켜 준다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동적인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안정성을 강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삶이란 파도 위에 이 배와 같아가지고 늘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 와중에도 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닻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닻이라는 점을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지요.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 당시의 이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안정을 위해서 돈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만악이라 하는 이런 표현은 실제로 그만 개의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을 말합니다.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인생의 역동성이 유발하는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돈을 탐합니다. 이 사회에서 강조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안정된 삶, 뭐 안정된 직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 돈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이 돈을 탐하는데 돈을 탐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라는 모순이죠. 이 미혹이라는 것 자체가 그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모순에 부딪힙니다. 네, 지금 두 가지가 이 아이러니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삶은 역동적인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이러니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돈을 탐내게 되는데 돈을 탐내게 되면은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탐하는 목적이 미혹을 받지 않고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함인데 정작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아이러니죠. 예컨대 우리 그 지난해와 올해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잘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의 핵심에 돈이 있습니다. 뇌물이 있습니다. 연루된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 안정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만큼 확실한 게 없다 싶었겠지요. 지금 그 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자들의 인생이 정말 그 안정됐다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그 감옥만큼 또 안정된 것도 없다 싶긴 한데 오히려 예, 자기 삶을 그 흔들어 버렸지요. 아 이제 뭐 사실 망한 꼴 아닙니까? 옛날에 그 떵떵거리고 막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직책으로 막 부리던 사람들 다 어디 가버리고 자기 혼자 독방에 앉아. 얼핏 보면 돈은 우리 삶에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어마어마한 미혹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그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은 마귀가 아니라 돈입니다. 그만큼 그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안정을 선사하는 듯 하면서 결국 우리 삶을 통째로 집어삼켜버립니다. 우리 그 교회에도 보면 집집마다 다들 승용차들이지요. 그 취향과 형편 따라가지고 다들 다른 모델과 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호구조사 좀 해볼까요? 그 내 차가 그 한 5, 60년 전에 그 영국 여왕이 타던 차보다 안 좋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죠. 제가 구체적으로 그림이 지금 안 그리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한 그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잘 나가던 스포츠카 있죠. 그게 3단 변속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단 변속기. 요즘 여러분 차 몇 단인지 아시고 탑니까? 모르고 타죠. 그 이게 뭐 8단인지 아마 자동은 막 7, 8단 이래 될 텐데 모르고 타죠. 이게 이게 그 당시 제일 스포츠카라고 나가는 게 3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2단 변속기였는데요. 3단이 막 양산되던 때였습니다. 혁명이었죠. 완전 탑 클래스 자동차 있죠. 롤스로이스 같은 거. 이런 경우는 4단 변속기 나왔습니다. 4단 변속기 나오고 최고 시속 그 106마일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였습니다. 내 차도 지금 4단 변속기에 106마일 나온다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지금 뭐 깡통차라도 106마일 그게 그 말입니까? 그죠? 그냥 밟다 보면 100마일 나오는 거지. 예. 가소롭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 그 2000년대를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요. 누구나 지금 그 가장 좀 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사람도 1950년대 그 지금의 여왕이 타던 차나 이 세계 당시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타던 자동차보다 훨씬 좋은 거 타고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도 그 빈티지 카라고 해서 가격은 비싸지요. 그래도 그 실제로 타고 다니거나 이 뭐 전복 타고 다니면 이 전복되거나 사고 나면은 그런 차는 정말 그 위험합니다. 이 안정성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야, 내가 지금 한 5, 60년 전에 내 이 똥차도 여왕이 타던 차보다 낫구나 이러면서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약간 그 정신 상태 좀 이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라도 말로 그 모질이라 하는데요. 그 좀 모자라다고. 왜냐하면은 우리 그 그런 걸로 실제로 감사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그 기술과 돈이 가져다 오는 감사의 속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대에 따른 상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그렇지요. 예컨대 오늘날 돈 100만 원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감사의 정도하고요. 50년 전에 똑같은 돈 100만 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감사의 정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그 화폐 가치로 오늘날 그 돈 100만 원 받고 50년 전 돈 100만 원 받은 그 감사의 기쁨을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르거든요. 시대가 주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오늘날 그 6단 변속기라고 해가지고 50년 전 자동차와 비교해서 감사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아 그러니 아 그래도 나는 그 50년 전에 여왕이 타던 차보다 내가 지금 좋은 거 탄다 라면서 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야 이 참 정말 믿음이 큰 분이시구나 라기보다는 어디 좀 모자란 분이구나 이렇게 안 그러면 어디 나사 빠진 분이구나 이래 좀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합니다. 돈과 기술은 시대에 따른 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로 그 우리가 그 감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 말은 돈과 기술은 결코 우리 삶을 감사로 충만케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돈은 날마다 더큰 미혹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 말도 있지요. 사람은 온 우주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왜? 한 사람이 우주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나 기도도 지나치게 이런 가치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 사라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과 일치되는 모습이 없게 됩니다. 지금 자동차 4단 변속기라고 감사하는 사람 없듯이요. 우리의 감사는 너무 현재 상황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먼 훗날, 그러면 내 신앙이 텅빈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몇십 년 뒤에 보면 내 감사의 제목이 다 사라져버린 것 발견하게 되거든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6단 변속기, 8단 변속기도 감사할 수 있지. 과연 10년 뒤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져버린 것 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것들로 우리의 감사를 조금씩 채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이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5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성경에도 나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는 그 시대에 따른 상대적인 그 감사가 아니거든요. 내죄 사함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감사. 이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동일하게 감사하던 고백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지요. 이런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그 역동성 가운데 신실한 닻이 되어 줍니다. 바울은 이를 전문적으로 무엇이라 표현하냐 하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선한 증언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선한 증언들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약할 때야 대부분의 감사가 그 상대적인 것들로 채워지기 마련이지요. 뭐 작년엔 단칸방 집에 살았다 감사했다가 올해는 막두 칸짜리 집 주어서 감사했다 했다가 또 내년에는 뭐네 칸짜리 집 주어서 감사했다 했다가 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신앙은 성장하기 마련인데 이 성장은 결국에는 이 영생을 취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인생 가운데에 썩어질 것들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11절에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의를 두고 싸워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믿음 지키고 사랑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삶의 과정 속에 때때로 숨찰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겠죠. 하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의 과정에는 온유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그 싸우라고 합니까? 내 이익을 두고 싸우라 하지. 내 이익을 두고 이 피튀기게 싸우라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목소리 높여서 싸우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그런 걸로 싸우는 일그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돈을 위해 싸우는 거. 눈이 벌게 져가지고 막침 튀기면서 막 싸우는 거볼수 있잖아요. 내 돈이라 이거지. 내 이익이다. 내가 손해봤다. 이 텔레비전에서 제가 이 좋아하는 프로 중에 그 ITV에서 하는 저지 린저라는 이 프로가 있습니다. 이 재판 실황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 실제 작은 민사 분란을 이 스튜디오 법정에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 법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돈 문제예요. 그것도 보통 한 1,000파운드 안팎의 분쟁입니다. 이 어느 날은 20년 넘게 친구였던 아줌마 둘이 나와가지고 큰돈 아니에요. 몇백 파운드예요. 몇백 파운드 때문에 이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정도로 이 일상의 작은 분쟁을 다룰 정도로 이 법정의 문턱이 낮은 그 선진 사회의 모습도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좀그 측은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20년 넘게 이 친구 사이로 지냈던 사람이 서로 나와가지고 몇백 파운드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못 봐가지고 온 국민이 보는 그 테레비 법정에서 싸우나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거 친구로 할수 있습니까? 몇백 파운드 그걸로 법정에서 싸우는 친구로 할수 있니? 저는 참 이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 서양 사람이라 해도 물론 그 판결이 난 뒤에 보니까 또 서로 인터뷰하는 거 보니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면서 막 서로 끌어안고 헤어지던데 뭐좀 가시 예. 가시적이라고 야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말인가 싶더라고. 몇백 파운드, 몇백 파운드. 판결 나오는 거 보니까 뭐한 450파운드 판결 나고 막 이렇더라고. 너는 뭐 몇백 파운드 물을 주고 20년 넘은 친구끼리 나가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그 대신에 그 텔레비전 법정에 나가면은 그 소송 비용은 공짜인 것 같더라고요. 대신 그 출연하는 대신에.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그 매주 방영하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다 별거 아닌 문제예요. 어떤 건 보니까 뭐 자기 집에 설치한 세탁기를 갖다가 전에 남자친구가 이 세탁기를 그 들고 이사를 갔어요. 그몇푼안 세탁기 그 얼마 한다고 그걸 들고 이사 갑니까? 그러고 또 법정에 나왔더라고요. 막 서로 싸우고 뭐그 세탁기 그 해봐야 그한 200파운드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 하는지 뭐그 얼마 한다고 그런 걸로 텔레비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돈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두고 싸우려 하진 않지요. 이 모난돌이 정맞는다고요.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이득에 손해가 나오면 이 싸우려 들면서 부조리를 보면은 슬그머니 못본 척합니다. 피합니다.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경건을 두고는 막 투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기 귀찮아하지요.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두고는 내가 투쟁하며 싸우려 하지 않지요. 자꾸 피합니다. 아유, 귀찮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 양심을 끌고 마음을 두드리지만 회피합니다. 그것 붙들고 내가 싸우는 순간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변할지 막 두렵거든요. 이것이 사실 우리 세상살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정반대 말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지요. 돈을 위해 이를 악물고 삶을 투쟁하는 일을 피하라 합니다. 싸우지 말라 합니다. 피하라. 오히려 세상이 피하라 하는 것을 두고서는 우리들어 싸우라 합니다. 이를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며 영생을 위한 싸움이라 알려줍니다. 썩어질 돈을 위한 싸움은 피해야 하지만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한 싸움은 싸우라고 선포합니다. 등을 떠밉니다. 이 싸움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센자들 우리 이런 승리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을요. 인생의 안정성으로 오해합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 역도 선수 중에 그 장미란 선수 그참 좋아합니다. 그 신앙을 떠나가지고요. 그 실력 때문에 좋아합니다. 물론 그참그 신실한 자매이기도 하죠. 이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체급, 제 여성 중에서는 가장 높은 체급 아닙니까? 헤비급이죠. 저 75kg 이상. 그 같은 체급 선수들 중에서는 장미란 선수가 가장 그 호리호리한 편입니다. 그 가장 야윈 편이에요. 예. 그 인정해줘야 됩니다. 정말 야윈 편입니다. 예. 실력이 원탑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후유증 때문에 그참그 오래 더 이상 선수 생활 못하고 좀 빨리 은퇴를 하지요. 사고 나기 전에요. 여자 헤비급에서 이 장미란 선수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선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그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보통 그 엎치락뒤치락 좀 합니다. 그러다가 간발의 차로 막 금메달을 따고 막 이런 선수들 참 많지요. 예. 독보적인 선수가 없었습니다. 장미란 이전에는.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따는데요. 당시 그 은메달 딴 선수와 그몇 킬로 차이 났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대충 기억나십니까? 그 보통 역도 1, 2위가요. 금메달, 은메달이 보통 1킬로 차이 나든지 내가 230킬로 들면 저기는 229kg 들어서 지든지, 안 그러면 230kg, 230kg 똑같이 들고, 똑같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체중이 낮은 사람이 금메달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태반입니다. 그 당시에 49kg 차이 났습니다. 예. 은메달하고. 어른이 뭐, 이 택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세계 신기록으로 했는데. 이 작년 리우 올림픽 때요. 딱 1kg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이 갈렸습니다. 이 금메달 딴 선수가 인상, 용상 합계 307kg 들고 금메달 땄는데요. 2008년에 장미란 선수가 그 금메달 땄을 때 326kg 들었습니다. 19kg 가볍게 들고 작년에 금메달 딴 셈이죠. 얼마나 독보적인 선수인지 아시겠죠?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에 이 장미란 선수가 세운 그 용상 세계 신기록 아직도 그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금메달 딸때 세운 세계 신기록.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 편하게 올림픽 경기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에 그 김연아라는 이 독보적인 선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 피겨 자체는 좀 변수가 있거든요. 이게 심사위원들 역학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역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심사위원 변수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정해진 무게 들고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08년 당시 그 올림픽 역도 분위기가 어땠냐 하니까 그냥 장미란이 늦잠 자가지고 경기장에 지각만 하면은 금메달이 셈입니다. 예, 국민들이 긴장 없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어째 오늘 드나 안 드나 한번 보자. 예. 실제로 역도는 세 번까지 기회 주거든요. 다른 선수 세 번 드는 동안 장미란 선수 한 번 들고 금메달 확정 짓습니다. 딱 한 번 들고. 뭐 이미 49kg 차이 나갖고 금메달 땄는데 뭐. 나머지 기회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기기 위해, 자기 기록 갱신하기 위해 도전하지요. 그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선수가 없었다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가 지각 안 하고요. 경기장에만 오면 그거는 금메달을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작년 올림픽만 해도 그 우리나라 별 소식 없다가 뭐 초반에 거의 뭐 조금 어려웠죠. 양궁에서 이제 막 금메달 쏟아져 나가지고 새벽기도 시간에 그 함께 기뻐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작년 일이면은 마셔 거의 뭐 머릿속에 다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막 그 소식도 전해드리고 했는데, 예. 양궁만 해도 사실 그 1, 2점 차 얼마나 그 가슴 졸이는 경기입니까? 역도 이 장미란 선수 체급에서는 1kg 차이로 막 눈치 싸움 하면서 작전 짜가지고 막 금메달, 은메달이 갈리는데, 이 2008년에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 당시에 장미란 선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 선수가 이 안정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계에 그 누구도 이 적수가 없는 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얼마나 싸워왔는지 우리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경기장 뒤에서 그가 흘렸을 눈물과 피땀,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씨름. 그 제 유튜브에서 장미란 선수의 간증을 듣는데 그 극갓 올림픽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극갓 올림픽이 뭐라고 내가 울고불고 매달렸는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 그 처음 들을 때는 별 기대 안 했거든요. 식상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뭐 뻔하겠지, 뭐 금메달 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지, 뭐 이런 거 아니겠냐 싶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극갓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말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다른 선수와 이 고백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 금메달 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극한 올림픽에서 아, 이 금메달, 은메달 따는 게 내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 이 선수가 그저 이 실력을 가지고만 싸워온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도 투쟁해왔구나 싶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경주의 선수와 같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장된 승리가 우리 인생의 역동성을 지워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야만 합니다. 또한 피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를 거꾸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지식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거꾸로 된 사고방식을 바로잡고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차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아예 그 스타트가 안 먹어요. 아예 그냥 그냥 탁탁 제껴지고 불꽃이 아예 안 튀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예. 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 예, 토요일부터 사실 기름 떨어졌다고 막 경고 신호가 떴었는데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토요일 끌고 다니고 막 주일도 막 끌고 다녀놓으니까 원래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아예 점화 자체가 안 돼요. 시동 걸린 소리가 아예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고 이 슈퍼에 들려가지고 통 하나 사가지고 아 주유소에 가야겠구나 싶은데 이 약속은 이거 갈 수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 뭐 자전거 타고 언제 그 약속 시간 맞춰 가겠습니까? 이 기름을 사러 가려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차에 기름이 완전히 없으면은 제가 분명히 그 차를 썼을 때 가다가 멈춰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집까지 와고 주차장에 다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차를 쓰려고 시동하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분명히 연료 바닥 탱크에 연료가 살짝 깔려 있을 텐데 이 펌프에서 폴리지를 못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문을 열고 한 발을 지탱해가지고 차를 막 흔들면서 이 시동을 한번 탁 걸어봤어요. 한 방에 탁 걸리더라고요. 아 어찌나 이 기분이 좋든지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차를 막 흔들면 시동 걸었는데 이 기름이 하여튼 이 펌프로 탁 들어갔는지 시동이 탁 걸리더라고요. 그날 제가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이 기름이 떨어져서 차에 시동이 안 걸리면 차를 흔들어라 이런 교훈입니다. 제가 그 제대로 된 교훈을 얻은 겁니까? 거꾸로 된 그 교훈이죠. 바르게 되려면 이런 사태를 겪으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기름 떨어지 그렇죠. 예.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토요일 날 등이 떴으면 토요일 날 바로 주유소로 가서 채워라 이거 아닙니까? 아이 뭐 조금 있다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이틀 지나버리고 늦어버린 겁니다. 그거 정상이 아니죠. 기름이 다 떨어지면 흔들면서 시동 걸어라. 제가 또 그 아는 목사님께 이런 그 팁을 드렸더니 아, 또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 와, 좋은 아이디어다. 그 어리석은 거지요. 예. 그 어리석은 교훈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엉뚱한 기준을 줘요. 계속 그 거꾸로 된 교훈을 알려줍니다. 싸울 것은요, 우리들을 계속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을 이 피해야 할 것은 싸우라고 부축입니다. 이런 세상의 미혹에 빠진 자들은 하나둘씩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전체를 매듭지으면서 바울은 지킬 것과 이 피할 것을 당부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싸울 것과 피할 것을 당부하고 지금 맨 마지막 구절에 가면 지킬 것과 이 피할 것을 당부합니다. 20절과 21절이죠. 첫째로 피할 것은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입니다. 둘째로 지킬 것은 내게 부탁한 것, 뭐죠? 곧 선한 증언과 참된 생명입니다. 사실 그 우리는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돈의 유혹을 뿌리쳐야 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헛된 말과 거짓 지식의 반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단과 이 논쟁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실제로 사명으로 다가오기 쉽지요. 피할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보면은 선포입니다. 메시지의 선포에 있습니다. 반론이 아니죠. 세례요한과 예수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특징이요, 이 선포입니다. 천국이 없다는 주장은 이렇기 때문에 틀렸고 말이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의심해봐야 된다는 반론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게 틀렸고 플라톤은 이게 엉터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인 본인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선포는 이 변증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열린 토론입니다. 누구나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부색이나 학벌과 재산에 상관없이 공평한 토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토론의 자리가 열려있다고 해서 토론의 주제가 열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토론에 대해서 열려있어야 되죠. 사실 직분을 막론하고요. 누구나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의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정원 뭐 어떻게 가꿀 것인가, 점심 뭐 메뉴 뭘로 할 것인가, 뭐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 자체가 토론의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토론하자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토론하는 순간 거기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선포되는 것이지 토론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토론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한 분이 계십니까? 토론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진리를 깨우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 선포된 진리의 힘 앞에 내 자아가 이 무너져버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가 가지고 막 토론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선한 의도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토론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익합니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괜히 말 섞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두고 선포하지 않고 토론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구절이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토론되기 시작할 때에 상대방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은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인 만큼 우리는 안정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은 돈을 위해서 싸우며 살라 가르칩니다. 조금이라도 더 움켜지기 위해서는 분투하라 합니다. 그리고 불의에는 눈 감으라 하지요. 그거 피곤하니까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지 말라, 피하라 가르칩니다. 경건과 믿음, 사랑과 같은 가치는 구시대의 유물쯤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오히려 돈의 유혹을 피하라 하십니다. 경건과 정의,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를 통해 영생을 위해 싸워라 하십니다. 이런 신자의 삶은 때때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숨이 너무 벅차서 주저앉고 싶을 때 있습니다. 내가 그 폐잔병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검소한 삶이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막 구차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간구하는 시간이 너무나 헛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뭐 하고 있나 싶을 때 있습니다. 이는 경건과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고비입니다. 마라톤 선수도 뛰다 보면은 늘 좋은 그 심정을 가지고 42.19km 뛰는 것 아닙니다. 언덕이 때는 고비가 있고요. 아, 여기서 피고 피해 그냥 기권해버릴까 싶은 그 고비가 있습니다. 언덕 언덕마다 마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견딜 때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힘써 싸워야 하는 그런 마의 여정의 구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내가 피곤하게 느끼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독보적인 선수는요, 경기장에 나가기만 해도 금메달이 확정인 것처럼 우리도 사실 인내로 버텨나가기만 하면 승리가 확정인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사실상 이 장미란과 같은 급입니다. 이 시합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싸울 것과 피할 것 잘 구분하면 됩니다. 세상은 자꾸 뒤집어서 가르칩니다. 기름 떨어진 차 보고 막 그거 흔들면 막 시동 걸리겠네 이래 생각하는 꼴이지. 미리 채워둬야죠. 그거는 그걸 막 그 자랑할 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는 부지 불식간에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때 등불에 미리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지. 끝으로 이 세상의 헛된 말과 거짓 지식 피해야 합니다. 이는 돈보다 더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을 섞고 싸워야 할지 아니면 피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일한 원칙은 진리는 이 선포된다는 성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말로 선포하셨고요. 삶으로 선포하셨고 죽음과 부활로 선포하셨습니다.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 그들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아, 너희가 믿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이 잘못됐고 플라톤의 주장은 이 점이 약점이 있고 그런 말씀을 눈 씻고 찾아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한테 자꾸 그 조건절로 말 걸지요. if 붙입니다. if 만일 예수가 진리라면 너 어떠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저러 하지 않겠느냐. 우리 막 눈에 쌍심지 캐고 또 득달같이 막 달라붙고 이렇게 하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런 조건 전에 이 후속절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만일 길이요 하지 않.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저 선포하시고 끝내셨습니다. 오늘날 허탄한 신화를 추앙하며 쫓는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달려갈 길 가운데 싸워야 할 것과 피할 것 슬기롭게 분별하여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과도 싸울 수 있고 20년 지기 친구와도 싸울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마구 흐트러 놓는 시대입니다. 무릇 마땅히 싸울 것과 피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위해 싸워가게 하시고 돈의 유혹과 헛된 말의 반론을 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삶의 고비들 찾아올 때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그저 흘러가고 있는 대로 내버려 두고 싶을 때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